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해 중국과 유럽연합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 철강업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외국산 철강의 25% 또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업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에 시달려왔다며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엄중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도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각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대형 항공모함 건조를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한 기술을 갖췄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어제 중국 국영 조선사인 중국 선박 중공 집단의 리우정 대표를 인용해 중국은 진전된 항공모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완전히 갖추고 있으며 대형 항공모함 건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선박 중공 집단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핵추진 항공모함, 또 최신형 핵잠수함, 잠수함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 등의 개발과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이날 중국이 오는 2025년까지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신문은 지난달 중국이 최첨단 발사체계를 갖춘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달로 예정된 미국과의 전략 대화를 취소했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오늘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표단이 지난달 말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회담에서 막판에 철수했다며 전략 대화 취소를 밝혔습니다. 안토노브 대사는 미국의 이런 비우호적인 조치는 사전에 계획됐다는 인상을 줬고 양국 관계를 저하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과의 회담을 진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당초 오는 6일과 7일 제네바에서 양국 간 안보 문제 등과 관련한 전략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아프린 지역에서 어제 쿠르드군 공격에 투입된 터키군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에서 8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이 지난 1월 아프린에서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래 터키군 전사자는 5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중 터키군의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141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이 같은 발표를 부인하며 터키군은 민간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극도로 주의하며 군사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당국은 오는 4월 22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를 5월 2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정부와 야권이 대선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양측이 선거 감시를 위한 유엔 참관단의 파견을 위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초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일정 등에 대한 정부와 야권의 협상이 결렬되자 4월 22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선거는 통상 12월에 실시돼 왔습니다. 지난 21일 99세로 별세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식이 오늘 고인의 고향인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열립니다. 장례식에서는 고인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추도 연설을 하며 고인과 함께 활동했던 지인과 음악가들이 공연할 예정입니다. 유족에 따르면 그레이엄 목사는 10여 년 전 이미 자신의 장례 일정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그레이엄 목사의 시신은 2007년 작고한 부인 루스 그레이엄 여사의 묘 옆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갖고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관련 결정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오후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0도, 낮 최고는 1도에서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북한과의 대화의 목표는 비핵화라는 점에 대해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한 양국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를 갖고 진행돼야 한다는 굳건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양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관련한 진전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에 설명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평 요청에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wants to continue working with South Korea as a strong ally. We have no daylight between the two of us. We're going to continue thos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인 한국과 계속 협력하길 원하고 양국 간에는 이견이 없다며 이런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겁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미국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단계를 추진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며 양국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공유하며 이 부분에는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broad range of conversations with them. We share the principle of the denuclearization and the complete and verifiable.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이반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각각 이끌고 올림픽 개막식과 폐회식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환대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양국 정상이 30분간 전화통화를 했으며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파견할 계획임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관여할 용의는 있다며 전임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are willing to engage North Korea to emphasize our position that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n-negotiable.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일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계획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조만간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은 전 행정부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make the same mistakes as previous administrations.
이어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하는 데 대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 압박을 유지할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KB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남북한 사이의 진전이 비핵화를 향한 진전과 병행할 수 있도록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중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는 미국과 남북한 정상 간 간접 대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어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근에 남북 간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특사를 파견키로 한 건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특사 파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특사로 서울에 보냈을 때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특사 파견이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하는 목적은 미북 간 대화 중재라고 봐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 관한 보도 자료에서 특사 파견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북한 고위 인사들의 협의가 미북 간 대화 재개 방안에 집중했던 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
문 대통령의 특사는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게 될 텐데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간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사는 비핵화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김 위원장의 답변을 듣게 될 겁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올 들어 네 차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미 서로의 입장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 파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설명에 북한의 반응과 거기서 있었던 일에 대해 우리에게도 잘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을 방문했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대북 특사 파견이 공개된 걸 보면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매우 빨라진 느낌이 드는데요.
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특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전달받은 뒤에 이에 대해 다시 미국 측과 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을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4월 초 이전에 마무리하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특사를 받아들인 걸 보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최소한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강령적 지시를 내릴 만큼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이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대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번 특사 파견의 성패는 김 위원장에게 달렸는데요. 그의 답변 내용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미북 간 일촉즉발의 대립 상태로 되돌아갈지 아니면 극적인 반전을 맞을지 결정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가 언제쯤 방북을 하게 되나요?
문 대통령은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특사는 미북 간 대화 재개 방안 외에 남북 간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인도주의 지원 문제 등 다양한 관심사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이 누구를 특사로 파견할 예정인가요?
이 특사 선정에서 중요한 건 남북한과 미북 관계 현안에 정통하면서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김여정 특사를 면담할 때 배석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가운데 한 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북한이 과거에도 특사를 교환한 적이 있었나요?
이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정부 이전까지는 회동 자체를 비밀에 붙이고 이뤄지는 밀사 교환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특사 교환은 김대중 시절인 2002년에 임동원 당시 청와대 특보를 파견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과 2007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이 각각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미군 주둔 등 미한 양국의 안보 관련 사안은 두 나라가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 미군 관련 결정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I haven't seen his comments, but our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t the invitation of South Korea.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 주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의 최근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양국의 안보 태세나 미래에 대한 결정은 미한 동맹이 내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의 초청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Our troops are there and we are hosted by the South Korean people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한편 국방부는 최근 하와이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비밀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전 세계에 걸쳐 비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일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며 안보상의 이유로 이런 훈련 계획이나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로건 대변인은 미한 군사훈련이 중단돼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군사훈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올림픽이 종료된 뒤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8일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비밀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테이블톱 훈련에는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과 토니 토머스 특수전 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수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부상병을 후송하는 역량과 화학무기를 사용한 북한군의 보복 가능성 등이 검토됐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 재무부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의 세부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조치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면서 대북 압박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를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 13687호와 13725, 13810호의 이행과 함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 법안을 인용하기 위해 북한 제재 규정을 수정해 재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발표된 이 규정은 대북 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처리 방법 등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개정 작업은 2011년에 이뤄졌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북한 정권과 노동당의 모든 자산은 차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인 등은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에 연루되는 것이 금지되며 미국 영토나 미국인이 보유한 북한 자산도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새 북한 제재 규정은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역량을 막을 수 있는 추가 수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북한 제재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웹페이지도 새롭게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는 모든 미국인 등이 재무부 제재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가 규정한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에 있는 개인과 기관, 그리고 미국의 법인과 해외지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 위반자는 긴급 국제 경제 권한법에 따라 28만 9,238달러 혹은 불법 거래 자금의 두 배를 물어야 하고 형사법으로 기소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위반 사항당 20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북한 제재 규정이 연방 관보에 게시될 예정이며 개정판의 발표 시점은 오는 5일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선박들의 등록 국가들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들이 허위로 깃발을 달고 다닌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4일 북한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으로부터 물품을 건네받는 장면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당시 북한 선박과 맞댄 선박은 몰디브 선적의 신유한 18호로 당시 유류 제품을 옮겨 싣는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몰디브 정부는 신유한 18호가 몰디브 선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몰디브의 압둘라 야민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런 선박이 자국에 등록된 적이 없다면서 신유한 18호가 몰디브 선박이라는 추정을 반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몰디브와 국민들의 평판을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몰디브 깃발을 이용하는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몰디브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신유한 18호는 몰디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몰디브 깃발을 달고 운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에 연루된 선박이 이처럼 허위 깃발을 달고 다닌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최근엔 미 재무부가 제재한 탄자니아 선박 동팽 6호와 아시아 브릿지 1호에 대해 탄자니아 잔지바르 해사국은 이들이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압둘라 후세인 콤보 해사국장은 지난 27일 VOA에 문제의 선박들이 지난해 3월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들 선박들이 여전히 탄자니아 선적으로 남아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지난해 4월과 11월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선적을 탄자니아로 보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콤보 해사국장에 따르면 이들의 등록이 취소된 시점은 이보다 앞선 2016년 10월과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 유조선도 같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3일 북한 유조선 예성강 1호가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 유조선 역텅후와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자국에 등록된 유조선이 한 척도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 초 사이 일부 북한 선박들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선적을 피지라고 기재했지만 피지 당국은 VOA에 이들 선박들이 자국에 등록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대북 제재에 연루된 선박들이 허위로 깃발을 달고 다니는 게 사실이라면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대응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많은 선박들이 모항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3국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이를 편의치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선박들이 등록국가와 운영국가가 다른 상태로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에 등록된 선박 정보를 국제사회에 보고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선박의 선적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다고 해도 이를 적발해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시리아가 자국민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에 사용하는 방사포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던 방사포와 일치한다고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벡톨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의 군사협력은 전혀 새롭지 않다며 과거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북한인들이 숨진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시리아의 화학무기 연계성을 포착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일부를 접한 벡톨 교수는 올 9월 북한의 무기 확산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제조에 북한산 물자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Starting at least in the 1990s was the North Koreans assisted them.
북한은 늦어도 1990년대부터 시리아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에 시리아의 화학무기 시설을 지어줬고 북한인들은 여전히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관련 물질과 부품, 자문 인력 등을 보내 왔습니다.
화학무기를 제외한 다른 군사적 협력도 있었나요?
North Korea has sold them Scuds. Obviously, they can shoot those weapons. And
북한이 시리아에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한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시리아가 내전 기간 중 화학무기 공격에 사용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북한이 시리아에 판매한 122mm 방사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리아가 자국민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에 사용하는 무기가 북한이 2010년 당시 연평도 포격에 사용한 무기와 일치하는 점입니다.
북한이 시리아와 이런 무기 거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I think is key here. Very important is that you know North Korea and we all know who's selling North Korea.
북한은 많은 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고 스커드를 비롯해 이를 운반할 체계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북한에게 좋은 실전 연습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화학 무기가 스커드나 다른 미사일에 탑재돼 발사됐을 때 어떻게 작동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한국과 싸우게 됐을 때 사용할 기술들을 연마할 연습 장소가 되어왔습니다. 시리아에서는 현재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화학 무기나 대포 같은 무기는 사용하고 나면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시리아에 계속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2007년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 북한인과 시리아 기술자들이 숨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당시 화학무기 탄두를 탑재한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돼 있었습니다. 시리아는 이런 무기들을 시험 발사할 때 실제 탄두를 장착하는데 이럴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등 실제 화학전 때와 같은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발사대에 올라가 있던 미사일이 폭발해 여러 명의 시리아인과 북한인, 이란인들이 숨졌습니다. 중동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폭파된 화학무기가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 신경작용제였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Yes, isn't that interesting? Yes, and North Koreans continue to be in...
네, 그렇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북한은 계속 시리아에 관여했었고 내전이 시작되고 심각해짐에 따라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자문요원과 시리아 공군의 헬리콥터 조종사, 또 스커드 미사일 과학자들이 시리아에 있는 겁니다.
북한의 다른 대량 살상 무기가 시리아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또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무기가 있습니까?
We know for sure. You know, I know. Anybody who does the research knows.
북한이 시리아의 화학 무기와 핵무기 역량을 확산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란에게도 그랬고요. 더 확산될 게 남았다면 생물 무기뿐입니다. 북한의 생물 무기는 화학 무기와 비교했을 때 알려진 정보가 적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이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만 알려진 게 적죠. 만약 북한이 생물무기 확산에 나선다면 시리아가 주요 고객 가운데 한 곳이 될 것입니다. 두 불량국가 모두 심한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북한만큼 강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국제법을 위반하며 거래를 하는데요. 시리아는 유럽에 있는 유령 회사를 사용하고 북한은 아시아에 있는 유령 회사를 사용합니다. 이들을 추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재를 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재를 실제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미 해군은 해상 차단을 통해 거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해군들도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브루스 백톨 교수로부터 북한과 시리아의 화학무기 거래와 다른 군사협력 사례들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도 일본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이 일본과 함께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유럽연합은 일본과 함께 다시 한번 강력한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끔찍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임기도 1년 더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 끔찍한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그 같은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라고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오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인 2013년까지는 주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하는 데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3년 연속 권고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아일랜드 비정부 기구가 올해도 북한에서 식량과 식수, 위생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40% 증가했습니다. 북한 주민 9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는 올해 162만 유로, 미화 2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8일 VOA에 예산으로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에서 식량 안보와 식수 위생 사업, 재난 위험 감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 안보 사업은 보존 농법을 전수해 간단한 농기구와 적은 자원으로도 식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는 특히 강원도 주민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분을 농사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오 퇴비법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 한국 지부 이준모 대표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바이오 퇴비 사업은요, 북한의 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많이 섞이지 않은 인분을 바로 이제 밭에다 뿌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기생충이 발생이 되고 또 그렇게 영양가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섞여서 아주 좋은 양질의 그런 비료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교육하고 이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또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지역 주민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식수위생 사업도 진행합니다. 식수 사업은 전력난에도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태양열과 중력을 이용한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황해도와 강원도 18개 군 54개 협동농장과 16개 마을에 상수도와 급수시설 80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준모 대표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취약계층이 깨끗한 물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올해 황해북도와 강원도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홍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자연재해로 인한 회복력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손 씻기 캠페인, 비누 공급, 온수 화장실을 설치해주는 등 위생 사업도 진행합니다.
네, 올해는 특히 식수 위생 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황해북도 지역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월경 위생 관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월경실을 학교 내 확대할 예정입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안전한 식수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수질 검사를 확대하고 수질 검사 연구실도 지원해왔다며 올해도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황해북도와 강원도 주민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 위험 감소 사업도 진행합니다. 홍수나 가뭄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자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과 리 단위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홍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나무를 심으며 농장과 땅 산림 구조를 보강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유럽연합지원계획 제3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컨선 월드와이드는 지난 1998년부터 북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북한 내 취약계층 약 82만 명의 삶을 개선했다고 한국지부 이준모 대표는 밝혔습니다.
많은 수혜자를 저희들이 도와왔는데요. 그 숫자보다는 또 지속가능한 해법을 그 정부와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좋게 저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성과로는 보건 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어요. 컨선은 2004년도부터 수질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런 수질 검사를 확대해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연구를 지원할 때는 유니세프와 함께 수질 감시 지침을 개발했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서 북한 정부의 공식 지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현재 북한 도시관리청과 농업과학원, 보건성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북한 직원을 포함해 2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란 제사업은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시다, 스위스개발협력청 SDC, 아일랜드 외교부 개발협력국 IRCAD의 자금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미 정부가 과거에 겪었던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을 제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선제 타격과 외교적 해법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역사적 교훈이 취향에 맞게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과연 임박한 위협일까? 북한 문제가 최대 안보 위협이라는데 이견은 거의 없지만 당장 임박한 위협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임박한 위협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자위적 차원에서 대북 선제 공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대화론자들은 위협이 당장 임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하면서 탐색적 대화 등을 통해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양측은 모두 미국이 과거에 겪었던 주요 역사적 사례와 교훈들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문가는 존 볼튼 전 유엔 대사와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학 교수입니다.
Yeah, I just think we've run out of time. If you say a handful of months.
볼튼 전 대사는 2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북 군사 행동은 반드시 북한 정권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이틀 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를 통해 이런 주장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사례로 캐롤라인 테스트를 지적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고전으로 불리는 캐롤라인 테스트는 1837년 영국이 미국 영해를 침범해 캐나다 반군이 무기 중계선으로 활용하던 증기 선박 캐롤라인호를 파괴한 사건에서 유래됐습니다. 당시 대니얼 웹스터 미국 국무장관은 영국에 서한을 보내 선제적 자위의 필요가 임박했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유와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영국은 웹스터 장관이 제의한 조건을 수용한 뒤 양측이 선제적 자위권의 필요성에 합의하면서 국제 관습법으로 후세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때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상대의 위협이 임박해 먼저 자위권을 행사했다는 독일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기고에서 대북 선제 공격 반대론자들은 1837년 영국은 공격하기 전에 캐롤라인호가 캐나다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고 논쟁할 것이라며 거듭 북한의 위협이 임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시대의 선제적 자위권은 증기시대와는 달리 위협의 속도와 파괴력에서 비교조차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한 미국의 선제 타격은 웹스터 전 장관의 캐롤라인 테스트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또 2차 세계대전까지 해상의 영해 권리를 3마일로 고집하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독일 잠수함들의 공격을 받은 뒤에야 자위권 수역을 뒤늦게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심지어 서아프리카 일부까지 확대한 사례, 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8년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영해를 일방적으로 3마일에서 12마일로 확대한 사례도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두 대통령 모두 원칙을 번복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이런 결정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볼튼 전 대사와 선제 공격 지지자들은 추가적인 예로 이스라엘이 적대 국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해 1981년 이라크와 2007년 북한이 지원한 시리아 내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 사례를 지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전례를 교훈 삼아 선제 타격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 기고와 하버드대 벨퍼센터 인터뷰에서 1950년 중국의 마오쩌둥과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교훈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6.25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내전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전쟁에 개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마오쩌둥은 중공군 100만 명을 보내 미군이 압록강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앨리슨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 정권의 보복으로 서울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한국이 보복하고 동맹인 미국이 도울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얀 주도의 흡수 통일을 그저 바라만 보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we attack North Korea, the American intelligence community believes North Korea is going to respond by attacking Seoul.
지난 500년간 신흥강국이 기존 강대국을 위협한 사례 16건 가운데 12건이 전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은 전쟁 위험을 증폭시킬 것이란 주장입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지금의 북핵 위기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This is like a Cuban missile crisis in slow motion.
알레슨 교수는 당시 핵전쟁 가능성을 무릅쓰고 쿠바를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앞마당인 쿠바에 소련의 핵무기 배치를 묵인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던 케네디 대통령이 결국 니키타 후르초프 소련 서기장과 한 발씩 서로 양보해 전쟁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미사일을 철수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터키에 배치한 미국의 미사일을 비밀리에 철수시켰습니다. 이런 조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타격 우려와 미국의 위약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앞서 케네디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거부했던 방안이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기고에서 자신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가운데 핵 강국들은 굴욕적인 후퇴 아니면 핵전쟁이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대치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명한 조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화론자들은 또 전쟁으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고 잃을 것만 많은 나라가 외부의 위협을 받을 때 전쟁이 시작됐다는 영국 역사가 AJP 테일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과잉 대응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화론자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6일 보스턴의 한 강연에서 외교가 왜 국가 사안에서 핵심적인 수단이 돼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자신의 조지타운 대학 수업에서 트럼프 행정부 지도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가 이런 논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게 흥미롭다며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외교관을 내가 더 확보하지 못하면 나는 총알을 더 가져야만 한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민주화가 될 때 더 안전하다며 거듭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0년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연설 때마다 미 행정부 교체로 당시 대화의 동력을 살리지 못한 게 아쉽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어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영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에게는 한국이라는 비교적 안전한 정착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나라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탈북자와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이 탈북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영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탈북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김 사무총장은 영국 정부가 2009년부터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영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내무부는 지난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에서의 박해 우려 때문에 망명을 신청할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도 신청자가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신청자가 다른 나라 국적, 즉 한국 국적을 얻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영국 정부가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로소 한국에 가서야 자기가 정착할 수 있고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거나 또 그에 대한 선호도를 국가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데 한국을 걸쳐왔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 난민들을 영국에 거주하는 허가에 제한을 준다고 하면 난민에 대한 어떤 국가 선택권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탈북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 보호 등을 목표로 한 민간단체 징검다리를 설립한 박지현 공동대표는 한국이 탈북자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정착지라는 영국 정부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한국을 떠나온 사람들이 모든 증언을 들어보게 되면 90%가 그래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일단은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 안전하지 않다고 그래서 나온 것이 많고요.
박 대표는 또한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구직 등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도 부모가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면서 영국 정부가 좀 더 관대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다시 되돌아보고 북한 주민들이 이제 한국 탈북민들이 한국에 좀 차별 못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분들이 호소하는 마음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한때 탈북자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각광을 받았던 캐나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에 난민 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 지정국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에 탈북자 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절차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영국이나 캐나다로 가서 난민을 신청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마다 개별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한국을 거쳐왔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난민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하고 있는 활동 때문에 상황이 더욱더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북한에 있는 친척들의 상황 때문에 또 상황이 더 어려운 그리고 또 위험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나 영국 난민 신청한 분들 모두 다 주방시키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독재 국가를 탈출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남북군사회담은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대가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직 스웨덴 장성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스웨덴 대표를 지낸 마츠 앵그먼 전 스웨덴 공군 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남북한 간 의도하지 않은 충돌을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적어도 남북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역 후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특임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앵그먼 전 소장을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앵그먼 전 소장님.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Yes, my name is Mats Engman. I'm a recently retired.
제 이름은 마츠 앵그먼입니다. 최근 스웨덴 공군에서 소장으로 전역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2년 동안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스웨덴 대표를 맡은 게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셨습니까?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is a very, very small commission. It consists.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매우 작은 기구입니다. 원래는 4개 나라로 구성됐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과 함께 북측이 추천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유엔이 추천한 스웨덴과 스위스였습니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정전협정의 준수와 이행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유엔군 사령부의 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기간에 북한의 많은 핵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올림픽 참가 등으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약간 해빙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남북 군사실무회담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 상황을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긴장이 점진적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긴장과 수사, 도발이 더 많이 증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대화가 어떻게 끝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란 어려운 사안을 제기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이런 방식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많은 전문가들은 평화공사를 펴는 북한 정권의 의도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위해 가하는 최대의 제재 압박을 피하고 또 핵미사일을 완성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미한 동맹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잠시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 의도와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my main concern is not if you would like to 저의 핵심 우려는 의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는 북한이나 미국, 한국 모두 현 상황에서 상대에게 군사 공격을 할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무력을 선택할 경우 너무 많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게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각 나라의 특정 의도가 아니라 사람들, 그러니까 인적 요인으로 예기치 않은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제 타격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는 엄청난 재래식 무기와 군사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발전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수개월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북 대화를 통해 계속 관리될 수 있을까요?
Well, I do think that North Korea will continue with 저는 북한 정권이 계속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북한 정권의 전략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과 심지어 핵실험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필연적 상황이고 그래서 미한 연합훈련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 국방부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스웨덴이든 군대는 모두 훈련이 필수입니다. 훈련은 군대가 수행하는 임무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훈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런 훈련 내용은 이웃나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통보할 수 있습니다. 훈련 범위와 목적, 전개 방법 등을 국민,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거죠. 저는 미국과 한국이 이런 대규모 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 정권이 도발이라며 얼마나 거칠게 비난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연합훈련은 연례적 방어훈련이자 자연스러운 기본훈련으로 북한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고 꾸준하게 말해야 합니다. 직접 훈련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미한 연합군사연습이 자연스러운 훈련으로 공격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측과 이런 연합훈련 우려에 관해서 직접 대화한 적이 있으신가요?
No, not in my role as representing 아니요, 그것은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저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1995년부터 공식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1995년부터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북한과 어떠한 대화나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올림픽 뒤에 다시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 남북 군사회담이 그 전에 재개되면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What you may hope,
given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 방식이나 규모를 약간 수정해서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훈련에 약간 변화를 주는 것이죠. 동결 대 동결은 현 상황에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발걸음을 하면서 투명성에 기반을 둔 신뢰 구축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비무장지대에서 서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미한 연합훈련에 약간 변화를 주는 게 신뢰 구축 과정이 될 수 있겠죠.
북한은 세계 최악의 폐쇄 국가고 한국은 인권과 정보 자유를 누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호성의 근거에 서로 방송을 중단하는 게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es, I also have heard people argue this.
저도 북한 지도자나 수뇌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확성기는 비무장지대에서 하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에게 전하는 확성기 방송이 정말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심리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도 비무장지대에 있어 봤지만 확성기 방송이 하루에 몇 시간씩 나오고 잠잘 때도 나오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방송 내용이 매우 공격적이면 서로에게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죠. 비무장지대 군인들은 모두 늘 긴장돼 있기 때문에 이런 확성기 방송이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나라에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 뭔가 조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북한과의 협상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벌려고 혹은 제재 회피를 위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고위급 대표단을 서울에 파견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 전문가가 비난하는 것처럼 지금의 행보가 그저 선전의 일환인지 아니면 정말 관계 개선에 변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남북 대화를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1950년대부터 계속된 아주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 나가는 멋진 여정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국들의 창의성과 지구력,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지난해까지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스웨덴 대표를 지낸 마츠 앵그먼 예비역 공군 소장으로부터 위원회 활동과 현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오의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비오의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비오의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